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온 모두들의 심령들에게 또 혹은 가정에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7장. 7장은 네 짐승의 이상. 네 짐승의 이상. 1절부터 보십시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다니엘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거기서 나왔지요. 풀무불 기적과 사자굴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을 포함해서 또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는 그런 일들, 꿈에 대한 해석들이 몇 개 나오는 그런 그것도 놀라운 그런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7장부터는 다니엘이 꾼 꿈과 본 이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들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 후반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는 결국 그 기적들과 이상들, 그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7장은 네 짐승의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을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적 내용입니다. 그것은 상징적 언어로 되었습니다. 짐승은 여기에 꿈에 보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꿈을 꾸었다. 그 이상을 보았다. 꿈 가운데서 이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짐승 넷은 인간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짐승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나라는 무지하고 도덕성이 없고 사나운 짐승과 같지요. 사람이 지배하는 왕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들이었고 선한 왕도 간혹은 있지만은 드물고 보통은 권력을 가지면 그런 폭군과 같이 되기가 쉬운데 여기에 옛날에 나라들 지금 여기에 네 세계에 나타난 네 개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나라들을 짐승과 같다. 짐승에다 비유했습니다. 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는 이 바다는 요동치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입니다. 네 짐승은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나라는 나라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정권마다 특징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또 역사상의 나라들은 나라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4절 넘어가 보십시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첫째와 둘째 짐승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 짐승이라, 사자 같은 짐승이라. 여기 지금 네 짐승은 네 나라,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네 그런 왕의 나라들, 제국들을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이게 첫째 짐승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 그런 지금 그 짐승 상징이라고 보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사자가 날개가 있는 사자가 없지만은 상징이니까 사자와 같이 무서운 그런 강력한 나라고,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는 것도, 독수리도 힘과 민첩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 중에는 제일 힘이 센 그런 새고 또 굉장히 날렵한 민첩한 새입니다. 그래서 일단 높은 하늘에서 눈이 얼마나 좋은지 먹잇감을 딱 정하면은 그 다음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먹잇감이 움직여 도망가기 전에 탁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새가 독수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처럼 여기에 사자가 날개가 있는 힘과 민첩함을 보이는 그런 사자라고 묘사되어 있고, 그러나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래서 이런 날렵한 민첩한 그런 짐승과 같은 제국이지만은, 그러나 그 날개가 뽑혔다. 뽑힌 것은 몰락한 거죠. 나라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벨론의 미술품들에서는 날개 있는 사자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니엘서를 알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의 미술 조각을 미리 다 보고 그의 사회에 그러한 그런 면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일이죠. 칼빈의 묵상대로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은 사람의 본심을 회복함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게 내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 폭군과 같은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 해석을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까지도, 마지막 멸망하는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글씨,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글씨를 해석해 줌으로써 깨달음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많이 깨닫고 자신들의 부족도 반성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좀 갖고 했을 듯한데, 여하튼 사람의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곰도 무서운 짐승이죠. 사자만큼이나 무서운 짐승인데, 이것은 메대 파사 나라를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몸 한편을 든 것은 먹이를 덮치려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메대 파사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새 갈빗대를 문 것은 넘치는 정복욕을 보입니다. 사실상 메대 파사는 역사에 보면은 특별히 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 지역이 첫 번째고, 그리고 리디아라고 하는 오늘날 소아시아 서쪽 지역, 터키의 서쪽 지역을 옛날에는 루드 혹은 리디아라고 불렀는데, 리디아 지역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역 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갈빗대를 문 것과 같으죠. 바벨론과 리디아와 또 애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6절 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으며 자 이게 셋째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다. 표범과 같은 짐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헬라 나라를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새의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이 날개가 있는 표범이 없지만 상징이니까 그것은 날개가 하나만 있어도 잘 나는데 네 개나 있으니까 매우 신속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헬라 나라는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잘 정복했는가 생각하면은 막 그런 묘사가 아닌가 싶고 또 네 개의 머리다. 이 헬라 제국에는 네 개의 중요한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참했다고 보입니다. 그 네 개의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부분 그 제국의 네 부분을 가리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헬라 제국은 후에 캐산더, 리시마쿠스, 실루커스, 프톨레미라는 네 나라로 나뉘었는데 캐산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헬라와 마게도니아, 헬라 그리스와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것을 캐산더 제국이 왕국이 되었고 리시마쿠스는 그 위에 있는 트레이스와 또 소아시아 터키의 북쪽 부분인 비두니아 그리고 소아시아라는 말이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을 리시마쿠스 왕국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실루커스와 프톨레미 실루커스는 바로 수리아 그 다음에 우리 그 팔레스틴 지역이 다 실루커스의 세력입니다. 팔레스틴 북쪽에 수리아와 그리고 바벨론 인도까지 그쪽이 실루커스 왕국이고 프톨레미는 애굽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가면 북방왕 남방왕 그런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방왕이 바로 실루커스 왕국이고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캐산더 리시마쿠스 실루커스 프톨레미 네 나라로 나뉘었으니까 여기에 네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극히 강하고 큰 철이가 이빨이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무섭죠. 그것은 그 이를 가지고 막 물면은 다 부서지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상징해서 큰 극히 무섭고 극히 강하고 큰 천리가 있는 짐승이다. 이 짐승으로 묘사된 네 번째 왕국은 로마 제국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로마 제국은 극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온 세계를 지배해서 역사상 로마 제국은 거대한 그런 제국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온 세계는 로마로 다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다. 짐승이 뿔이 10개 있는 짐승 드물죠. 드문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는 없죠. 실제로는 뿔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데 보통 둘 뿔이 두 개 달리고, 그러나 유니콘이라고 하는 뿔이 하나 달린 그런 특별한 짐승이 있지 뿔이 10개는 없는데, 여기에 열 뿔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 왕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디베료, 칼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오, 베스파시안, 디도 등 10명의 그런 왕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작은 뿔 11번째 왕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눈은 지혜를, 입의 큰 말은 자기 생각에 강한 주장을 상징할 것이다. 이 왕들, 특별히 도미티안 왕은 무서운 그런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자, 9절 보십시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고, 왕좌가 놓이고, 보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것은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의 광경이라고 보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위엄이 있으십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심판자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다른 모든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종적 심판은 아직 미래에 속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명칭도 한 30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보다 훨씬 많이 쓰인 말이 인자라는 말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약 84회 사용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책에 보면은 다 세워놓고 있어요. 다 우리가 꼽아보진 않았어도 책에 나와 있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이나 또 성구사전 같은 콘콜던스라고 하는 성구사전이나 그런 데는 모든 쓰인 그런 구절들이 다 나와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에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지금 묘사되어 있는 이 묘사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묘사라고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그의 신적 영광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가 메시아 사역,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권과 심판권은 그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으로 그 모든 권세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시대는 그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메시아의 통치권이 행사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다 부름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이 실제로 각인의 심령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가 다 구원을 얻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사역이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음에 그 네 짐승에 대한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그걸 물은 거죠.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왕이라 그러니까 왕을 가리킨다. 그것은 나라 제국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보이는데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네 짐승 여기에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키며 그러나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짐승은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나라를 가리켰다고 보며 네 번째 제국,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 시대에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의 성도들이 얻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 2장 44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고 해석한 바이죠. 2장 44절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열왕의 때 지금 거기에 다니엘서 2장에도 금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 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거기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나라가 앞으로 세계 역사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나라, 이 열왕의 때는 바로 그 마지막 나라인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의 예언대로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나라가 곧 신약교회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지만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신약교회가 계속 확장되죠. 신약교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확장되어 왔습니다. 작은 무리들로 시작된 교회가 점점 온 세계에 이제는 누룩과 같이 퍼져서 온 세계에 많은 택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이 이제 다가옴으로써 이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로 완성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19절 보십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은 억울함을 품는 거죠. 억울함을 푸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지금 이 뿔을 11번째 왕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종말이 와서 그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짐승을 지금 아까 왕이다 그리고 나라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며 그 후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예언이지요. 예언과 같은 상징의 해석이 곧 예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런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며, 자, 열왕은 아까 말한 예,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시작해서 디도까지 열 명의 왕들을 가리킬 것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다른 한 작은 뿔은 11번째 왕인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킬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도미티안의 연대가 주 81년부터 96년, 그럼 사도시대 말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유배되고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안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일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날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문자적으로는 3년 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한때를 1년이라고 보면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인데, 그러나 그것은 박해의 시작과 박해의 강화와 1년 온 2년은 더 강화되었다가 박해의 그침, 반년 돼서 끝나버리는,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다가 모두 그것이 끝나버리고 망하게 되는 박해의 그침을 상징했을 것이다. 칼빈 선생은 그렇게 묵상하고, 또 박윤선 목사님도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고 주석에 썼습니다. 26절 마저 보십시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반대와 같은 그런 의미와 가깝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넷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죠.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곧 로마 제국 시대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고, 그래서 세상 나라는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을 섬겨 복종할 것이다. 사실 다니엘 7장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상 로마 시대에 메시아께서 강림하셨고 그것은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맞는데, 그러나 그때 그가 로마 제국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는가 질문하면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과 또 신약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쭉 같이 이어서 이해하는 개혁신학에 이해하고, 또 보수적이긴 하긴 하지만은 성경을 좀 특이하게 보려고 하는 세대주의적인 이해하고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돼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여기에 로마 제국 시대에 유다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그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연기되었다, 왕국의 연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여기에 왔고,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휴거되버리고 다시 왕국의 시대가 제거돼서 앞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 재생 로마, 또다시 로마 제국과 같은 온 세계적인 왕 제국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건전한 해석,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바로 신약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시작이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주님의 심판 사역을 증거하니까 그건 재림에 대한 것이거든요. 초림과 재림은 세례 요한의 말에서는 구별이 구별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초림과 재림을 분리시키지 않고 마치 한 사건, 곧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같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혼란스럽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심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심판은 주의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심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죠. 곧 믿음의 지금 그 일,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일은 구원 사역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사역과 같습니다.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지금 두 나라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동시에 세상 나라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편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 세상 나라가 망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립이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죠. 마침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에 있고 장차 주의 재림으로 완전히 세상 나라는 다 파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열국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의 꿈과 이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펼쳐 보이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비슷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신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도 역시 앞으로 펼쳐질 그런 세계의 제국들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선 현 정권과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지금 온 세계의 복잡한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그로 인하여 유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 이 모든 문제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들이 더 진행될지 펼쳐질지 우리가 궁금한 알 수 없는 미래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로 여기에 작은 뿔, 곧 도미치안 황제라고 이해하는 작은 뿔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작은 뿔은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길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낼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3년 반쯤이라고 보이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것이 심해지고 그러다가 주의 재림으로 그것이 끝장나는 끝나버리는 그런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는 펼쳐질 것이다. 장차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바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3장의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상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자로 표현된 배교적 교회가 나타날 것이고 그 둘이 합작을 하여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장은 말합니다. 22절 다시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6절 다시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다니엘 2장 44절에 예언하고 맞죠. 로마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주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교회고 진행 확장되고 있고 주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열국 심판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구원 얻고 교회가 설립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세상 나라의 멸망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최종적인 멸망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기 시작했고 세상 나라는 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역사의 섭리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고난 중에도 낙망치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미래는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이 어려운 세상 환난과 주님 또 앞으로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망치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른 길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이르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